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랴앗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랴앗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게 하는 귀한 말씀, 이 시간도 우리가 흘려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살피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을 보면은 귀가 얇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들 그 말을 하죠. 무슨 귀 두께가 얇다는 그것이 아니고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솔깃하고 또 누가 저 말하면은 거기에 솔깃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켜서 참 저 사람은 귀가 얇다 뭐 그렇게들을 다 말을 합디다. 근데 사람을 뜯어보면은 뭐 귀 얇은 사람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얇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뭐 그런 경험들을 그 많이 했을 것인데 어제까지 그 잘 먹고 좋아하던 그런 음식이 이제 오늘 뉴스에서 그 음식에서 발암 물질이 나왔다 이런 그 소식이 들리면은 그날로 그 음식을 딱 끊어버리거든요. 전에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사리도 그런 적이 있었죠. 고사리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뉴스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자마자 고사리가 시장에 안 팔려가지고 상인들이 울상이 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또 고사리 잘 먹고 있거든요. 어떤 의사가 또 TV에 나와가지고 고기는 사람 몸에 해롭다 채식을 해야 오래 산다 그러니까 또 당장이 육고기가 또 안 팔리고 채소만 냅다 팔리고 또 며칠 지나가 다른 의사가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 체질은 채소만 먹고 안 된다 고기도 먹어줘야 된다 그래야 몸에 영양의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 그럴듯 해가지고 안심하고 또 고기를 먹어대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귀가 그 얇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귀가 얇은 것을 정부가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언젠가 양파가 넘쳐나가지고 양파 파동이 막 일어날 때에 TV에서 양파가 사람 몸에 얼마나 좋은가, 이제 그런 걸 또, 무엇을 물어보시오. 하여튼 뭐 그런 데에서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 양파가 어떤 효능이 있어가지고 양파를 먹으면 몸에 어떻게 좋고 건강하게 되고 자세하게 설명을 대주니까 또 이 귀 얇은 사람들이 또 양파를 또 부지런히 사먹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안 팔리면 또 TV에서 무슨 식품 뭐 전문가나 아니면 의학박사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돼지고기 사람 몸이 좋다 말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콜레스테롤 걱정하면서 안 먹던 사람들이 또 안심하고 고기를 또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은 거기에 우르르 몰리고 또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거기에 또 우르르 몰리는 게 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어떤 하나의 과학이나 의학이 발표되었을 때에 그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나쁘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그건 아니다 또 반박을 하는 걸 제가 수없이 많이 봐왔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고사리도 이제 그런 그 경우인데 전에는 안 팔아먹지 있다 하더니 지금은 또 그런 말이 쏙 들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잘 팔린단 말이죠. 또 작년인가 그런 기억이 난 어떤 의학박사가 뭐 의학박사인지 뭐 생물학박사인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에 비타민C 그 알을 몇 알을 먹으면 암도 예방되고 뭐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비타민C가 약국만 동의한 적이 있어요. 저도 기가 얇은 편이 돼가지고 그때 몇 통 사기도 했는데 지금 아직 몇 통 남아있어요. 또 아직까지.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다른 의사가 또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사람 몸에 필요한 비타민C는 소량만 있으면 된다. 그것은 또 하루에 섭취한 음식물을 가지고 충분하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넘치는 것은 다 배출돼 버리기 때문에 그거 많이 먹다 해가 좋은 것이 없다. 또 그런 방법을 또 의학박사가 또 반박을 또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 중에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말이죠. 이리란 말이 저리란 말이 헷갈려가지고 도통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기가 얕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목사인 저로 좀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도대체 의사나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솔깃 돼가지고 그 말대로 따라하고 실천하면서 왜 목사가 하는 말은 듣는 놈만 하냐 그 말은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목사도 성경 전문가거든요. 성경 전문가가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 따라하고 말이죠. 그대로 하려고 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이며 기가 얇으면은. 근데 어찌된 판국인지 세상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기가 얇아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면서 성경 전문가가 이 목사가 말한 데에서는 기가 두꺼워 너무 두껍더라. 그걸 제가 많이 느낀단 말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은 이 의사나 무슨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것이 다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유익한 건 유익되지 못한 건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래 살고 저렇게 하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리 하면 건강하고 저리 하면 병들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그 말에 기가 솔깃해 지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나와가지고 내 육신, 내 건강과 관련되지 아니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듣는 놈만 할 거라 그 말입니다. 당장 채널 돌려버릴 거란 것이죠. 목사가 예수님 말씀 들이대면서 사랑하세요, 서로 섬기세요, 항상 기뻐,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놈 많은 동입니다. 근데 의학박사가 TV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면요 몸에서 무슨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건강 아주 좋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래 그럼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제 기뻐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더라 그 말이죠. 이게 목사가 말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 의사가 그렇게 하면 몸에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귀가 솔깃해진다는 거죠. 그래 결국 사람이란 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 몸에 좋은 것이고 내 건강이 좋다 하니까는 오래 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하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유익되지 아니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특성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현대교인의 참 특수 고질병입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 유익을 기준해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한 것은 범죄가 뭐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뭐 귀엽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했던 거예요. 그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다, 죄 지었다, 이것보다도 범죄했다. 그럼 뭔가 느낌이, 아, 이게 뭔가 좀 큰 죄 지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스라엘이 무슨 거창한 뭐 어떤 악행을 저지른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성경서 말한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살인을 했다거나 또 은행을 털었다거나 뭐 십일조를 떼먹었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사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또 그런 일을 행했다 이런 얘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인했다거나 뭐 십일 떼먹었거나 이것 때문에 징계받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게 있다면 그게 뭐냐, 전쟁에서 패했고 벳세메스에서 5만 70명이 죽은 사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징계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었습니까? 무엇과? 하나님의 언약궤와 연관되어 가지고 일어난 징계였다 그 말입니다. 전쟁에 패한 것이나 또 그 5만 70명이 죽은 것이나 하나님의 언약궤와 연관된 일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범죄를 고백하는 걸 보면은 분명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연관된 것이었다는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내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상식 가지고 이들이 범죄했다고 하니까 아 이들이 무슨 큰 악행을 저지렀구나 이러한 생각은 하지를 말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과연 범죄라는 게 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범죄라는 게 뭐냐. 뭐 세상에서야 범죄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살인도 범죄고 도둑질도 범죄고 사기도 범죄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가지고 이게 범죄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범죄라 이렇게 보시는 것은 그렇게 인간 행위를 시시콜콜 따져가지고 이건 범죄고 이건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좀 구분하고 규정하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일을 든 적이 있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개 교회가 말하는 것은 십일조를 안 하는 걸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거의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십일조 하는 것은 범죄를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오히려 그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일조를 안 하는 건 범죄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 해보면은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 참석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지금 현대교회가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이런 식이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도 그렇게 말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도 그것을 갖다 그렇게 범죄한 것으로 말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자꾸 제 말을 이상해 듣지를 마세요. 제가 자꾸 이런 말 드리면은 뭐 신목사는 예비도 필요 없다 하고 흥분도 필요 없다 한다 뭐 이런 말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의도를 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그 자체가 십일조를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게 범죄하는 것이었다면은 결국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잘못 책망한 게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도 역시 이스라엘을 잘못 책망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책망할 때에 뭘 가지고 책망하겠습니까? 왜 십일조 안 하노? 왜 제사 안 드리노? 이것과 책망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리 이만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행위, 이스라엘의 믿음의 행위를 영했던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해버렸습니다. 야, 너희들 들으란 말이죠. 하나님은 너희들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 재물로 배부르지 않는 분이다. 오히려 바치고 행하는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해버린 거예요. 이사야는 그걸 오히려 범죄로 봐버렸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이런 말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바친다 안 바친다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기준돼 가지고 하는 건 믿음이고 안 하는 건 범죄다 이런 결론을 절대로 내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바로 범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크나큰 오해예요. 이렇게 범죄라는 것이 뭐냐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실제로는 범죄하는 속에 살아가 있으면서도 그걸 미처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소경돼 버리는 거예요. 뭐가 범죄고 뭐가 범죄가 아닌가,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두움인가, 이걸 도저히 구분을 못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러한 불상사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범죄가 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몸에 좋은 얘기 할 때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도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영혼의 건강에 신경 쓴다면은 거기에 귀가 솔깃해야 되지. 그게 정상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꼭 여러분한테다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무언가를 제대로 알고 범죄하지 않는 신으로 살아가면 몸에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럼 오래 삽니다. 뭐 이런 말을 해야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합니까? 물론 그래봐야 안 믿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내 몸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닌 이상에는 우리들은 어떤 내 유익을 따라서 말씀을 판단하고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딱 놓고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흥미가 점차 멀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갈수록 뭔가 세상적으로 흥미가 쏠려가는 것 그런 느낌 우리가 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범죄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대단한 범죄나 악행으로 생각지를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서 말한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 이런 것쯤이면 무슨 범죄가 되겠는가 이래 생각했던 거 바로 그것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나게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런 행위들이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실상은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것은 별것 아닌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관심 두는 것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게 해버리고 정작 하나님이 관심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 두고 살아가게 해버리는 것 이게 사탄의 일이라 그 말이죠. 베스비에서 사람들이 언약궤 드려봤다 해가지고 5만 70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언약궤 들여다보는 것이 그렇게 큰 징계를 받을 만큼 대단한 범죄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아, 그들 그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 뭐 이러한 마음이 드냐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은 잘 안 들 거예요. 언약궤 좀 들여다보면 그까짓 거에 얼마든지 봐주고 웃어넘길 만한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지금 승리를 하는 건 아닙니까? 뭔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말하자면 만약에 말이죠.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베스메스 사람들의 그 행위가 죽어 마땅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뭔가 좀 아무것도 아닌 행동 그냥 봐줄 만한 그런 행동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이 좀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범죄가 뭔가를 모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범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이걸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라는 게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까 범죄가 무엇과 연관되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언약궤와 연관되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 죄도 모르면서 뭐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범죄가 이런 거구나 깨닫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치 오늘날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상은 범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죄 용서해달라 자기 죄를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걸 염두에 좀 주셔야 됩니다. 죄 지은 걸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한다면 적어도 내 죄가 뭐냐 이걸 생각해 보고 기도해야 되죠. 내 죄가 뭘까? 내가 이렇게 범죄한 것이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아, 이러한 것이 내가 범죄한 것이구나. 이걸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 이러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기도하기 위한, 기도를 짜맞추기 위한 요식행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하려면은 분명히 내 죄가 뭐냐? 이것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옳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가, 범죄한 것,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죄를 알았느냐, 그것은 이제 앞에 나온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은 베샘에서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하시게 할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베샘에서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니까 그때서야 뭘 알았냐면, 아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설 자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상징물은 아무도 가까이 못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규칙이었어요. 그들은 그걸 잘 지켜왔습니다. 제사장만 언약궤에 나아갈 수가 있다. 그걸 그들은 철저히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베스메스 그 당시에 그런 거룩의 상징인 궤를 함부로 들여다봤다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을 거룩한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는 불의한 자로 여기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 불의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그들은 씹어봤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불의함을 전혀 그들은 보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죄로 하나님이 바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불의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크게 성질 내는가, 왜 그렇게 크게 진노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또 연관된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토록 진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양이란 짐승이 흘린, 죽어나가 흘린 피, 이걸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장차 누가,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이 너희들 죄 때문에 이렇게 희생할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준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불의함을 못 본 사람들은 장차 누구를 죽이느냐? 하나님을 죽일 자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지키고자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하나님이 애굽과 똑같은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들이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 속에다가 하나님의 희생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살아간 특별한 족속을 남기겠다.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다가 자기 힘 말고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믿고 살아간 특이한 족속을 남겨놓겠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게 뭐냐면은 제사를 부지런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자마가 열심히 바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재물에 피 흘리는 것, 이걸 보면서 불의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희생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 큰 기쁨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희생과 은혜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 여긴 하나님 못 참겠다 그 말입니다. 그건 못 막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희생하셨는데 그것도 죽어야 될 피조물을 위해 희생해 줬는데 그걸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희생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냐? 바로 자기를 불의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베스메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의한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봤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떳떳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언약궤 있으니 그럼 안 보면 되지. 그래 끝나는데 지금은 언약궤가 없으니 자 뭘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씹어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느냐? 제가 말했죠.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합니다. 그런 태도라겠습니다. 그게 지금 뭡니까? 나는 주일 잘 지키고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열심히 몇십 년 믿었으니까 나는 이런 믿음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내 한 것 때문에 떳떳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사무엘상으로 치면은 베스메스 사람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그 행위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 정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생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나 떳떳합니다. 나 이렇게 했으니까는 하나님 복받을 자격도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래 나오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희생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살아있었기에 죄인인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 이거 잘했습니다. 그래 복 주세요. 이러는 게 뭐냐면 불의한 내가 하나님 희생으로 용서되었습니다. 이걸 안 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왜 유월절이란 절기를 만들었습니까? 우린 절기에 끌으면 막 띵가띵가 즐기고 노는 거 이걸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게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해준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아라. 그 도구로 주어진 것이 바로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역시도 항상 하나님의 희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라 그 말입니다.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말씀 보면은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그 3절에 들어있죠. 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제하고 제하라는 것이 바로 우상 섬기지 말한 2계명이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것이 곧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1계명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 섬기지 말 섬기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둔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가 보자 이것과 같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살았는데 자꾸 내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부터는 자꾸 멀어지고 세상에는 자꾸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아니고 나도 뭔가 좀 이 세상 것 가지고 한번 열심히 살아가보자 자꾸 이런 관심으로 나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보다 그래도 돈이 있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 육신 문제에 매어 있는 거란 얘기죠. 내 영적인 문제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육신의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귀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내 돈 벌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좋고 그런 하나님을 은하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말씀도 날 건강하게 해주고 내 앞일을 보장해주는 그런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둔다 해가니까는 뭐 부채를 둔다 무슨 무당을 둔다 이게 별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날 구원한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그게 누굽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 육신을 위해서 일해주고 나를 좋게 해주는, 내 건강을 보장해주는, 내게 복을 주는 자꾸 그런 신을 내게 두려고 하는 거. 그게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꼴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두고 뭐라 하느냐? 범죄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불의한 자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멸시하는 그런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백할 때 그냥 그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뭘 또 했죠? 금식하고 범죄를 고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을 붓고 금식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물에서 그 경험한 게 있죠.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두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에서. 그게 뭡니까? 홍해 사건하고 또 하나는 뭐죠? 모르시는가? 요단강 사건. 다 알면서 또 대답 안 하고 계신 거 봐라. 홍해하고 요단강 사건 그 두 번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홍해에서 애굽군 쫓아올 때에 하나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건너게 하시고 애굽은 죽인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가나에 들어가신 그런 사건을 이스라엘이 구원했습니다. 그 물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다가 물을 붓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와 구원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우리 범죄입니다. 그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을 붓는 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신을 쫓은 말이다. 그게 우리의 범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는 것도 뭐냐면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던 자신들을 하나님 먹여주심으로써 살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마치 자기들 노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그 불의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끊는다. 아무나 여기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이 죽을 뻔했던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 착각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범죄였나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 구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잃어버린 유월절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함을 살았다는 그 유월절 정신 그걸 회복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게 뭘로 증명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뭘로 증명되었죠? 분명히 증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또 기다려볼까요 한번? 누가 이기나? 그 본문에 블레셋 전투에서 이겼다는 계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투에서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패했지 않습니까? 왜 패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패했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번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들이 회복되었다. 뭘로 회복되었느냐? 유월절 정신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증거물로 블레셋 전투의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들 안에 유월절 정신을 회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살피면서 나같이 불의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살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 속에서 자꾸 회복되어야 돼요. 날마다 회복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 뭘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그러한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희미하게나 보여지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구나. 이것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신자에게는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약한 모습이 있을 때 도우려고 하게 되고 서로 짐을 지는 모른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 베푸신 그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약함을 도우셨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자꾸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할을 하면은 내 육신에 유익이 없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탕자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탕자 비유 하면은 대개 그 탕자로 등장하는 둘째 아들과 그 아들의 사랑을 받아준 아버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비유에서 집 나갔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큰아들도 등장을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탕자 비유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은 지금 우리들 모습이다.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그 아버지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만 딱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무조건 하나님 모습으로만 끊쳐버린다. 그 말이죠. 그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은 하나님만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런 아버지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단지 내가 생각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난 지금 하나님 사랑 감사하고 그걸 생각하니까 난 됐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 탕자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 역할을 여러분께 맡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육신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사랑과 은혜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항상 육신의 문제에 주저앉아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좋긴 한데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은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나에게 너무 손해가 되고 뭔가 나에게 부담이 되더라는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로는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은혜와 사랑 함께 지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을 세상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육신의 일들을 세상의 원리와 세상 논리를 가지고 풀어가고 해결하려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 원리가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많이 가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근데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원칙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원칙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원칙이 싫다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의 이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말하면 압니다 하고는 듣는 둥 마음을 그쳐버리더라 그런 얘기죠.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패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에는 블레셋과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는 그들이 전혀 싸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 이기게 한다 이것이 아니고 승리는 여호와께 있으니까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문제도 여호와만 의지함으로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손해본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걸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희생과 섬김과 은혜로 일어서서 살아가라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용서해달라 이런 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범죄가 뭐냐 이걸 알고 그 죄에서 벗어난 자로 살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죠. 나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주어졌다는 것, 이걸 알고 그 자비와 그 사랑 그걸로 살아가는 그 원칙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이익되는 것 여기만 귀가 설계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일에 생명되는 일에 분명히 필요한 그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인 그런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과연 우리의 범죄가 뭐냐 이걸 아신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의 유월절의 정신 이걸 날마다 회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을 보지 못하고 항상 무지한 가운데 살아간 저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시간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겼던가 이런 것은 별것 아니라고 했던가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는 것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그동안 범죄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잘 산다 나 잘났다 큰소리쳤던 우리가 아닌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그 피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희생이 담겨있는 그 피를 멸시하는 자는 진노하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구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를 멸시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굳게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을 내 속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이 땅에 잘 살게 해준 다른 신을 두려고 하는 그리한 불의한 모습을 발견하오니 우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를 일어서서 이제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간 삶에서 네 주님을 증거하고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